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 요즘 뉴스에 보면은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대표팀의 박항서 감독에 대한 기사가 자주 뜹니다. 우리가 뭐 동남아 축구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박항서 감독 때문에 이 동남아 축구대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베트남 팀이 좀 잘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감독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동남아시아 축구대회인 이 스즈키컵 4강전에서 베트남이 필리핀하고 붙었어요. 근데 그 승리를 거둬서 오늘 이제 결승을 치른다 그럽니다. 베트남은 10년 만에 이 경기 결승에 올라서 이번 대회 우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더더구나 지난 1년 동안 이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의 실력을 이 박 감독이 월등하게 이제 성장시켰기 때문에 베트남 국민들이 더더욱 이제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 박 감독은 1년 사이에 이 그 베트남의 큰 영웅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 이 베트남 팀이 필리핀 전에서 승리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데 박 감독이 허리 부상 입은 선수를 위해서 자신의 비즈니스석을 양보를 한 거예요. 선수들은 다 이코노믹 타는데 양보를 했던 그 미담이 막 이제 뉴스에 나와요. 그래서 박 감독의 인기가 뭐 하늘을 찌를 듯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도 그가 영웅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그러고 베트남 전체가 이 외국인 감독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있다 그래요. 선수들에게도 전혀 권위적이지 않고 늘 먼저 다가가서 이분이 이제 영어도 안 되고 베트남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선수들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 쓰다듬어주고 얼굴 쓰다듬어주고 스킨십을 그렇게 했대요. 스킨십을 통해서 이게 마음을 전달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전에 팀을 담당했던 외국인 감독들은 베트남 선수들을 이게 뭔가 좀 하대하듯 수준이 낮은 선수들처럼 하대하듯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하고 이게 전혀 융화되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뭐 이게 좀 수준이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늘 보이니까 전혀 융화되지 않았다 그래요. 이 박 감독이 근데 이렇게 이 겸손하게 베트남 대표팀 감독으로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한민국에서는 지도자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베트남 팀 맡기 전에 그 지방의 꼴찌 실업팀 중에서도 꼴찌 팀 그런 팀을 지도한 무명의 감독과 같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축구 후진국인 동남아 팀이라도 괜찮으니까 나이 60에 지도자로서 자신의 이 마지막 투혼을 살을 곳을 찾다가 베트남 팀 감독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철저히 낮아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환경이 이미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분을 환영하는 팀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낮아지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 베트남 팀 감독을 맡을 때에도 그 낮아진 마음으로 일단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이 베트남의 영웅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분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겸손한 태도를 늘 이어가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막 대단히 영웅 취급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베트남 국민들이 열렬히 응원해줘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줘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이 겸손하게 인터뷰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겸손하시면 저 인기가 저분이 쉽게 식지 않겠구나. 인기가 쉽게 식지 않겠구나. 지금 베트남에서 뭐 CF도 뭐 어마어마하게 찍고 있대요. 뭐 굉장히 인기가 그러니까 이분이 겸손하게 저렇게 쭉 가시면 계속 인기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 이 하나님의 원리는 참 신기한 게 겸손하면 오래가요. 겸손하면 그게 오래가요. 겸손하면 이 사람이 자꾸 높아져요. 그러나 교만하면요 얼마 안 가서 패망합니다. 교만하면 시간이 갈수록 자꾸 주변에서 그 사람 별로 그냥 에이 별로야 이렇게 낮아져요. 자꾸 교만하면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손을 댄 것도 결국 뱀의 거짓말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교만의 씨가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에 선악과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빨리 엎드려야 돼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돼요. 모든 영광,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다, 어떤 복받을 만한 일이 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이게 자꾸 겸손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아, 제가 했나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어요.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자꾸 그 사람들 높이세요. 자꾸 높이세요. 나보다 높이세요.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오늘 보면 54절부터 58절까지는 그 대단했던 바벨론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예레미야가 상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5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자,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의 모든 고관들과 귀족들과 권세자들과 용사들이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이 뭐 언젠간 일어나야 되잖아요. 술 취해서 쓰러졌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잠에 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쓰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단해. 우리나라를 뭐 누가 감히 건들겠어. 나를 누가 넘보겠어.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런 교만함의 술에 그냥 취해가지고요. 쓰러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와 영광은 그날 깨어있을 때까지만이었어요. 일어나지 못했어요. 자, 58절 말씀 보세요.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훼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부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바벨론의 성벽은 내벽이 6.5m, 외벽이 3.5m에 이를 정도로 두께가, 넓이가, 그래서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철옹성이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에 타고 침략자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59절에서 63절까지는 바벨론 황제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의해서 소환이 됩니다. 너 시드기야 바벨론으로 좀 와. 뭐 이렇게 바벨론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스라야라는 이 신하와 함께 바벨론을 가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이 스라야가 그 예레미야의 신실한 친구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라야라는 사람도 왕의 신하였지만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스라야에게 이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패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책을 주는데, 두루마리를 주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쓰여진 바벨론 멸망에 대해 쓰여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주는데 이거를 가서 읽어라, 선포해라.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이든 바벨론 사람들은 선포해라.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돌에 메어라. 그리고 유프라테스강에 던지면서 바벨론도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모시고 간 시종에게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을까요? 시드기야 왕 모시고 갔잖아요, 스라야가. 근데 이런 거예요. 이런 세계 최강의 나라와 이런 세계 최강의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이렇게 벌받는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다. 시드기야, 너 역시 겸손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성경은 시드니아가 비극적인 유다의 최후의 왕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이유를 역대하 3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절대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말을.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교만하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든 이 교만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사람 말도 안 듣지만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그가 그곳에서 떨어지면 그 부서짐이 더 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떨어지면 얼마나 그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떨어질 위험도 없어요. 어거스틴은 신앙의 미덕 첫 번째를 겸손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겸손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역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시 높아진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다시 겸손으로 옷을 여미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삶을 사시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